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에요 하니 이는 성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성경에 정말 아주 희한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곧대로 믿어야 될지 아니면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인지, 만약에 이게 곧이 곧대로 된 사실이라면, 만약에 방금 읽었던 이 사실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또는 안 믿는 사람은 뭐 남들에게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대단한 인생을 그리고 학위를 그런 명예를 온몸에 권력을 간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구원은 받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영생은 얻어야 된다. 이유를 불문하고 영생 얻지 않냐 하면 그 인생은 결국 남는 게 없는 다 헛발질 하던 그런 슬픈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았는데 천사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쵸? 조선일보에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직까지 KBS 아침 뉴스에 천사가 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KBS나 조선일보 이상한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몰라요. 천사의 존재도 모르면서 과학 좀 발달했다고 뭐 세상에 대해서 좀 안다 이래 나오이 참 가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짜는 거예요. 세상의 껍데기만 보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천사가 왜 활동하며 왜 나타나야 하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런 내막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뭐를 세상을 안다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한 소리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마치 이거는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사 나타나도 청년인 줄 알았지요. 나중에는 천사인 줄 알았지만 아저씨요, 혹시 우리 주님 시체를 혹시 채악가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저한테 좀 일러주세요 하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웬 동산지기가 서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대목에서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찮은 병 로마 군사들에게 마지막 입은 옷까지 아주 조롱받으면서 옷 뺏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패 하고 춤 뱉음을 당하고 해요. 뺨까지 얻어맞아도 아무 군소리 못하고 때린 대로 얻어맞았고, 제자들도 팔았고 제자들도 다 도망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응원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외로운 그러한 사나이, 외로운 사나이로서 최후를 맞이한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순간만 이 카메라로 포착해서 찍어 본다면, 참 예수님 참 안 됐다, 천하다, 예수님 참 불쌍하다, 왜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졌는가, 나도 예수 믿지만 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면 정말 날 난처하다, 나도 참 곤란하다, 그때 가서 예수님 모른다 할 수밖에 없지 아니하냐, 이런 지뢰의 겁도 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찮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너무 처절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일로 닥친다 한다면,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다 뿌리치고 얘 잘못되심도 하고 권력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변명이 슬그머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처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불쌍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일생은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그걸로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못 박혀서 그냥 정육점에 고기 취급받고 그렇게 죽었던 그분이, 내가 언제 죽었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팔팔하게, 예?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등장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숨을 다하고 수치심을 느낄 저도 온갖 세상의 수치심을, 극한의 수치심을 다 겪었던 그 순간은 뭐냐? 그냥 잠시 지나가는 순간이죠. 잠시 지나가는 순간이죠. 차를 몰고 쭉 가다 보면 미장원도 스쳐 지나가고 이발소도 스쳐 지나가고 수포도 스쳐 지나가고 가로등도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게 차하고 멈추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냥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 그 뭐 이 저런 거 이런 거 다 스쳐 지나가듯이 예수님이 당했던 순환과 아픔이라는 것은 부활에 말끔하게 다시 사셔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뒤돌아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나 예, 그런 수모와 아픔은 아무것도 인간에게 당하는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너희들이 내게 주는 모욕감이 이 정도뿐이야, 이 정도야. 그게 다지. 그래, 너희들이 내한테 한 대우가,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래, 너희들 할 거 이제 다 했나? 이제 그 십자가 못 박아, 날 빨간 빛에 죽이고, 이렇게 수치서 하면, 그래, 이거 다 한 거지, 이거 다 한 거지. 그래, 그 뒤가 내 결과를 보여줄게. 하고, 말짱하게 다시 살아나붙다. 자, 이 점을 보면, 정말 이렇게 되면,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은, 진짜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건 가할도 못할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잠깐의 수치와 잠깐의 모욕감과 잠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자기 몸 아픈 거 여기에 뭐 엄마야 하고 막 고개 숙이고 빌빌한 기입니까? 예, 거기 인생에 이제 종치는 줄 알고 그걸로 그럼 인생은 이제 끝나는 줄 알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비리비리 세상한테 비리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장하게 생생하게 다시 부활된 그 모습의 자리에서 다시 뒤돌아보는 형식으로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뭐 세상 진짜 갈도 못할 사람이에요. 갈도 못할 사람. 참 무서울 게 없을 것이고 겁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이 뭐 나 이뻐 자기 뭐 이뻐 그런 연애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서 주입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친히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서 부활의 사랑으로서 집어넣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하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보면 진리와 함께 참으면 소망 중에 기뻐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랑은 소망과 믿음 모두를 아우른다. 모두를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양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뭐 기죽을 필요 없고 당당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부활됐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기로 나타나지만 처음부터 어른 옷에 가지고 어른 된 채 부활의 모습으로 어른 옷을 옷이고 할 것 같으면 좋지 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당하고 난 뒤에 부활하시느냐. 그것이 예수님 혼자만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택한 백성도 자기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교체를 해야 돼요. 뭘 교체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아는 육체를 선악과를 모르고 생명나무 과실을 선악과 모르는 채 생명나무 과실을 그냥 따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좀 복잡하지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인간은 못 따먹은 거예요. 따먹는데 그저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야,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것이 그게 우리 만드신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선악과 따먹나 아이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생명나 따먹고 오래 살아라 이러시면 될 텐데 선악과 따먹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니 정말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먹어야 될 생명나무 마저 못 따먹도록 생명나무 길을 아주 차단시켜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우리 입장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뭘 따먹든 오래 살면 그게 장땡이고 최고다 이래 생각들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오래 사는 것이 그게 관건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이상 오래 살아봐야 그건 저주로서 오래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영생의 참맛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생만 아는 상태에서 영생을 먹을 수 있는 영생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 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에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었냐 하면은 창세기 3장 그때 그 시절을 염두에 둔 거예요. 너가 못 따먹었지. 내가 생명나무 가는 길을 채아프지. 완전 차단해버렸잖아. 못 따먹었잖아. 이제는 따먹게 해줄게. 이제는 먹게 해줄게. 나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이제는 먹게 해달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뭐 이런 먹게 한다면 뭐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이렇게 한 강주 따가지고 자, 예, 자 한 상자에 5만 원 캐가 이제 쭉쭉 나눠주면 사과 나눠지 농산물 판매소에 위탁소에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왜 그러한 번잡스러운 일을 하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에서 나타났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찍인 줄 알았다니까. 예? 찍게, 찍게 같이, 아들 찍게 가는 동산찍게. 동산찍이로 알았어요, 동산찍이. 요새 말로 경비원. 야, 저 고사한 말로. 동산 경비원. 동산, 동산에 경동 뭐지, 뭐, 직원, 하지. 그 동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것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계된 게 아니에요. 내 죽고 소생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에 관한 희망은 다른 종교에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불교도 있어요. 어느 종교도 다 소생에 한 다 있어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이쪽 세계에 대한 정죄예요. 이쪽 세계에 대한 연결, 내 죽고 난 뒤에 연결시켜줘서 하나님 뭐 가냐? 니는 연결될 자격도 안 돼. 왜? 니는 저주받아야 돼. 어디 죄인 놈이 무슨 하늘나라 연결시켜야 돼. 완전 단절이에요, 단절. 부활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아봤어요. 이것은 죽은 예수님이 소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세계에 나타나, 다른 세계. 전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분으로 나타났으니까 옛날 그때 알았던, 그때 그 사람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인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몰아봤다, 이 말입니다. 전혀 몰아봤어요. 그리고 천사를 대동했다는 말은 천사와 예수님이 이분들은 인간 세계와 다른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세계. 마태복음 그 22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장래의 모습도 그렇게 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그게 천사인 줄을 못 알아보더라 이 말이죠. 왜 마리아가 천사인 줄 못 알아봤습니까? 그거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때 지금 인간 세계하고 천사가 살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세계하고 세계가 달라요. 다른 세계예요. 뭐 인간이 지가 뭐 로켓을 달나라까지 보내고 지금 목숨까지 보내고 인간이 뭐 문둥병도 치료제를 개발하고 인간이 무려 110층에다가 현재 서울의 상암도 있는 세계 최고의 건물 뭐 130층을 진다 하나 그런 걸 고층 건물 짓고 중국에서는 거대한 댐을 만들고 영국에서 영국 프랑스는 지하 터널로 영국과 국가 54km의 지하 터널 뚫고 참 엄청나죠. 엄청나죠. 리비아에서는 세상에 수로를 해가지고 동화건설 수로를 개발해가지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 있어야 말합니까? 사막에서 물이 완전히 인간이 되잖아요. 지 땅아 뭐가 똑똑하고 뭐 대단하고 인간이 합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미련 희망이 있다 계산하면서 해도 뭐 알아보는데 그 천사의 세계를 뭐 알아보는데 그 자체가 무지하지 않습니까? 로마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버림받아야 됩니다. 버림받는 그분이 부활되었어요. 버림받는 게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어? 저분 버림받았대. 하나님께 버림받았대. 아이고 인생 저래 끝나네. 저래 종치는구나. 안됐다. 어제 이런 생각 했는데 분명히 아버지께 버림받았는데 몇 3일 후에 마리아야 어? 내가 바로 예수다. 뭐 어디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대. 이쯤은 오히려 부활된 처럼 나타났다 말이죠. 왜 버림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라 그분이 짊어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짊어진 죄는 그분의 잘못으로 짊어진 죄가 아니고 대속, 대리한 재물, 대리재물이기 때문에 근제될 자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근제자 죄가 뭐냐 하면 선악입니까? 착한 일을 해서 복 받자. 뭐 약간 나쁜 짓 안 하면, 나쁜 짓 안 하면 뭐 저주도 안 받는다. 착한 일 해서 구원 받자. 모든 사고 방식이 선악, 선악, 선악.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선악으로 착한 일은 하고 나쁜 일은 대신도 안 한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 선악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뭘 먹어요? 생명나무요? 전당하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 차단시켜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안 된다. 창세기 3장에서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착한 일 중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아주 착한 일을 했다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일을 보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아닙니다. 예,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다 사고방식 받으면 왜 구원받는, 부활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악하고 착하고 그런 테두리 자체를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행운을 안겨주는 겁니다. 부활의 행운을. 그게 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 주님의 성령의 성령. 성령이 오면 성령과 처소를 말하고 성령이 오면 그때까지는 예수님과 아버지끼리의 나라. 예수님의 아버지끼리의 아버지였고 하나님인데 성령 안에 처소가 돼요. 성령 안에서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너희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어디? 18절에서. 18절에서. 한번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봅시다. 내 가서 이렇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최초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너희야 너희 하나님. 그럼 그 전까지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었던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13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 있게 자기는 예수님 따라서 죽기까지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 가신 길에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따라 죽으려고 설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니 모은다. 니 몸이 지금 모은다. 아, 나 저기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안 돼. 니 지금 그건 니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순교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 가지고 생명나무마저 따먹으려 하는 그거와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순교하는 그것도 선악이 위해서 선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천국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목사님들 장례식 할 때 많이도 써먹는 거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배를 가더니 처소에 예배하면 다시 들어오겠다. 이 이야기가 하늘나라 매션 아파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너희들의 자리가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지금 죽어봐야 나는 천당이지만 너는 지옥 간다는 거죠. 죽는 순간 헤어지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어야 돼요. 처소가. 처소는 앞당겨서 예수님 먼저 가서 장만해 줘야 됩니다. 장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안 들어가요. 안 돼요. 처소를 장만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내가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처소가 장만하면 장만했다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분이 뭐냐 내가 다시 올게.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성령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만 아버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너희란 말을 하잖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그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저와 함께 그 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좀 복잡하지요.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영생 주지. 그 복잡한 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복잡한 느껴지는 거예요. 선악을 이미 따먹어버렸습니다.
이 독약은 우리 몸에 퍼져 있어요. 날 때부터 이 독약을 죽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죽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세포가 노화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느 애들도 선악 모르는 애들 없고, 어른도 선악, 교회 안 다니는 절에 가도 다 선악 다 알고 있어요.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다 선악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 그 피아노 애들 가르치다 보면 짓다나 많이 쳤어요. 계산하면서 자랑하죠. 뭐든지 교회도 맞아. 교인들도 기도 많이 했어요. 복 주겠지. 그 자리에 계산하면서 전부 다 모든 복도, 행운도 전부 다 자기의 행동, 자기 행함, 선악, 선악. 하도 그거 기준해요. 그러나 그 선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관된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생명나무 못 따먹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예? 사도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사도바울이 언제 예수와 십자가 못 갔습니까? 여기 강도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갖고 안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부활의 영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부터 오직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요. 뭐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 사실로 나여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구원은 내 행동이나 내 공적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혼자만의 공로로 선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올 때 그 진짜 숨어 계시던 진짜 참 하나님이 예수님 뒤에 딸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리고 질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나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직접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교회 100년 다녔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루를 다녔더라도 주여 이게 다 이게 웬 로또 복구입니까? 웬 당첨입니까? 이것은 주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줄 알고 주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나 사회에 나가나 자기가 잘한 행동 그걸 근거로 해서 복을 따내려는 우리의 선악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베드로가 순교까지 하면서도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비로소 아는 진짜 성도된 것을 하는 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